안녕하십니까. 홈재봉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 만들기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정한론이란 무엇인가로 우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정한론이라는 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우선 말부터가 이 한국을 정복하자라는 그런 그 논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역사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하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이 처음부터 우리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19세기 언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저 일본은 조선을 정복하려는 그 야망, 그 일념하에 있었던 거고, 그것을 드디어 이제 뭐 1905년에 을사조약, 그다음에 1910년에 소위 한일합방을 통해 갖고 이제 완성을 시켰다. 이제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일본의 군국주의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제 항상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글쎄요, 일단 역사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틀린 가정입니다. 그리고 정한론이 우리가 정확히 뭐였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양국 관계를 좀 제대로 정립하고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일본 사회에서 일본이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근대가 국가로 나온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거든요.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논쟁.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한 논쟁이었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과욕을 부려갖고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준비해갖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급한 지금 지경인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이 화의 질서, 중화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제 소에지마다 네오미가 중국에 가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어떻게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가 갖고 삼개국어 두뢰를 안 하는 첫 그 선례도 만들고, 이제 중국의 예포 또 환송도 받으면서 오고, 이제 이런 거를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소에지마가 다시 중국하고 일단 이제 관계를 맺고, 일본하고 중국이 소조약을 맺고 나서는 그 맺는 이유가 조선을 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조선 문을 두들기면서 특히 메이지 유신을 하고 옛날에 바후 정권에서 이제 소위 왕정복거가 돼서 메이지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외교부라는 게 생겨서 외교부랑 해야 되는 거지, 옛날같이 뭐 대마도 통해서 조선이랑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바뀐 관계를 위해서 다시 뭐 조약을 만들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선에서는 계속 그걸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부할 때에 내부에서 그럼 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조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내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논의를 해서 우선 중국을 먼저 뚫어보자. 조선이 자꾸 중국이 자기네 상국이라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 속방인 조선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소에지마가 가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국교를 수립을 하고 최초로 일본하고 중국이 대등한 국제 관계를 이제 맺고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중국하고도 국교를 제대로 맺었으니까 그럼 이제 조선에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그러는 참인데, 소에지마가 딱 돌아왔을 때 거기에 가서 이제 청에 가서 하고는 1813년에 6월 달인가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또 이 조선하고의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아주 일본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근데 이제 그 들끓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현덕의 포고문이라 그러는데, 정현덕이 이제 외관, 훈도, 외관이라는 게 일본하고 기유약조, 1609년에 기유약조에 의해서 일본하고의 모든 교류는 외관이라는 데를 통해서 1년에 세계연선 20척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되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체제를 이제 운영하는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조선의 관리를 이제 외관 훈도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정현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외관 훈도였었는데, 외관 훈도가 이제 거기에서 그 소요가 일어나고, 뭐 어쨌든 일본은 지금 이제는 옛날식 스시마를 통해서 하질 않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정현덕이 포고문을 하나 그 발표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용이, 이런 그 1차 자료들이 저는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막연히 우리가 그냥 날짜 외우고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어서, 좀 한번 그 당시 왜 정현덕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본이 잡고 오는 거를 거부했나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근일 피하의 상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이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대치하고 있다는 거, 이제 자꾸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타파할 수 있다. 이거 한마디로 굉장히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300년 약조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1609년에 광해군 1년 때 이제 일본하고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기후 약조라는 걸 맺어갖고 포로 교환하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걸 이제 해서 외관을 열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지금 잘해왔는데, 저들은 바꿀 수 없는 법, 저들이 이게 일본이요, 바꿀 수 없는 법을 바꾸고 있으니, 이는 유독 무슨 마음인가? 일이 만약 전례에서 벗어난다면 설령 본국에서라도 억지로 시행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인국에 가서 오직 이를 시행하는 뜻을 둘 수 있겠는가?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 뭐를 바꾸고 그러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남의 나라한테 와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바꾸자고 이러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이제 정인덕이 그러는 거죠. 저들이 비록 타국인에게 제압당했다고는 하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와서 강제로 열어갖고 개국을 시키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그러니까 쟤네들은 외국 서양 사람들의 강제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개국을 했구나. 그런데 거기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연 것까지는 좋은데, 그 형체를 변하고 풍속을 바꾼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막 서양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일본 전통을 버리고 서양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왜 그 소에지마가 이홍장을 만나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텐진에 갔더니 이홍장이 왜 일본 사람들이 서양 옷 입고 돌아다니냐고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한 걸 이제 소에지마가 이제 한번 이렇게 멋있게 받고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죠. 오랜 전통과 풍습이 있고 그런데 아이 서양 사람들 왔다고 옷까지 다 이제 서양 옷이나 입고 다니고 이런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일본 일이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 경내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일본인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후약정하는 건 일본 사람들하고 한 건데 풍습 다 바꾸고 일본 사람도 아니다. 또한 그 타고 온 선박이 만약 일본의 옛 모양이 아니라면 우리 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대마도인이 우리와 교역하는 것은 본래 일정해서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대마도 사람하고 통해서만 일본이 우리랑 화기로 교역을 할 수 있다라고 1609년에 그렇게 약조를 맺었는데 지금 바꾸면 안 된다. 다른 섬 사람이 대마도 말고 이제 혼슈 뭐 이제 그 본토에 일본의 본섬 사람들이겠죠. 교역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며 잠화 밀수품을 범하는 것은 양국이 똑같이 금지하고 있다. 근래 저들의 소행을 보니 무법지국이라고 할 만하거늘. 근데 이제 이런 게, 이 말이 이제 일본에 이 포고문이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그 격했던 게 무법지국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령이 따로 있어서 우리 경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외관에 있는 자들이 약조 내에 이를 행하고자 한다면, 기후 약조의 그 범위 내에서 한다면 모두 응당 들어줄 것이나 법 외에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영원히 이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비록 물건 하나라도 잔매하려 한다면 그 길이 끝내 열리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경전을 지키고 법을 받드는데 저들 또한 아마 다른 말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뜻을 저들의 두령에게 분명히 타일러서 망발한 행동으로 사단을 빚어 후회에 이르지 않게 하라. 이제 자기 관리들한테도 엄명을 내리고, 이 기후 약조에서 한치라도 벗어난 일 일본 한 거 안 된다, 못하게 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일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하고 어렵게 해서 외교 관계 다 맺어놓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조선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데 조선에서 이 포옹이 난데 이 무법 지국이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야만이고 뭐 서양 그 풍습에 젖어갖고 자기 거 버리고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거 좀 일이 심각해진다. 그래갖고는 메이지가 천황이 아예 그 당시 정부의 그 최고 대신 산조 사네토미 태정관 대신한테 이 조선 문제 이제 당신이 직접 맡아라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1876년 73년 6월에 태정관 회의에서 산조가 이제 태정관이라는 게 제일 높은 그 국가 통치 그 당시까지 통치 기관입니다. 조선하고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쫙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 1871년에 정부가 부산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에서 폐번 치현, 그렇죠? 그러니까 번, 270개 번으로 나눠있던 거를 다 없애고 다이묘들한테서 판적 봉환하라 그래갖고 권력을 다 뺏고 이제 현이라는 걸 지사로 만들어버리고 중앙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통치하는 그런 중앙 집권제로 이제 다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시마라는 것도 하나의 현에 불과한 거고 본주가 뭐 옛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등등등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알리고 이런 변화가 양국 간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으나 그때 외관훈도 안동주는 자그마치 20번이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본 사신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를 했답니다. 계속 오는데 안동준이 20번, 그때 이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아주 오른팔이었습니다, 안동준이.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바꾸고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국 안동준이 한번, 그래, 그럼 내가 저 한양에 다녀올게. 그러고 한양에 다녀온 후에는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만날 수 있다면서 기다릴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정부가요, 이때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립니다. 계속 일본 사람들이 오고, 근데 74년에 고종이 자기가 친정을 시작하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전혀 못 해요. 맨날 논의하다가 관두고, 그럼 이제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서 핑계 돼서 지연시켜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만 만날 수 있다면서 기다릴 것을 안동진이 다녀와서는 또 일본 사람 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기다려라. 그래서 일본 사신이 얼마나 그럼 기다릴까요? 지금 한 20번 부탁해서 간신히 한양을 다녀왔는데 그럼 또 기다리고 정부가 결정을 못 내려서 또 기다리려고 한다니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안동준이 6년 내지 10년이 걸릴 것 같다. 기다려라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쭉 산조가 그 태정관에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조도 그러면 우리가 일단 소수의 육군과 해군 병사들을 보내서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라도 보호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때 사이고다카모리라고 이제 그 유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최고의 그 사무라이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무라이 라스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나중에 그 톰 크루즈 영화 라스 사무라이도 이 사이고에 대한 얘기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경우가 있겠고 이때 이제 사이고가 드디어 소위 말하는 정한론이라는 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의에서 군대를 지금 파병할 경우 일본에 대해서 대한 그러지 않아도 조선은 자꾸 일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군대를 보내서 지금 될 일이 아니다. 더 의심만 커져서 군대 보내면 안 된다. 우선 특명 전권 대사를 보내서 일본이 어떤 지금 이유 때문에 자꾸 접근을 한다, 접촉하려고 그런다라는 거를 좀 제대로 알리자. 그러고 나서도 만일 그렇게 해서 특명 전권 대사가 간데 그거를 조선이 듣기를 거부하고 혹시 모욕을 주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명 전권 대사를 파견하자 이제 이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겠다. 나를 특명 전권 대사로 보내라 이제 이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고의 정한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7월 29일 날은 이따가키 다이스케 같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그 도사번의 유명한 또 그 사무라이한테 그 편지를 보내갖고, 야, 내가 태종관에서 그렇게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다음번에 회의할 때 좀 나 좀 밀어달라고. 내가 조선에 사신으로 꼭 가겠다고.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내고, 8월 3일에는 아까 그 산조, 태종관 대신 산조 산해토미한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8월 16일에는 가서 만나서 직접 찾아가서 자기 좀 조선에 파견시켜달라 그러고, 17일에서 결국은 하도 그러니까 8월 17일날 태종관 회의에서, 그래, 그럼 사이고가 너가 조선의 특명정권대사로 가라라고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산조가 8월 19일에서 23일 날 그때 온천에 가 있는 메이지를 찾아가서 나흘 동안 거기서 의논을 하면서 결국은 뭐라 그랬냐면은, 천황이 사이고 조선 파견의 결정을 이와꾸라 사절단이 돌아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그랬다라고 다시 태정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와꾸라 사절단이 아직도 71년에 미국하고 유럽 전 세계 순방을 돌기 시작해서 그때 기도 다카요시모, 오쿠보 도시미, 찌또 히로부미, 이와꾸라 도모미 등 유신을 일으켰던 핵심 세력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해외 유학을 2년째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사이고 같이 중요한 사람이 지금 조선에 간다? 그것도 조선이 굉장히 일본하고 접촉하는 걸 싫어서 거의 억지로 열라고 가는 거고,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가겠다 그러는 거를 지금 우리끼리 결정할 게 아니라 이와꾸라 사절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천황의 재가를 이제 받아내요. 그래서 와서, 아, 천황이 그러는데 지금 당장 보낼 일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당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지금 당장 보낼 수 없다고 이제 그럽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이게 그 우에노 공원에, 지금 일본 도쿄의 제일 큰 우에노 공원의 입구에 있는 사이고의 그 사이고 다카모리의 그 동상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마지막 그 사무라이 정신을 불태웠던, 발현했던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이제 사이고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사이고가 왜 그렇게 조선을 가려고 그랬었는지, 왜 특명 정권 대사로 조선에 그렇게 죽어도 가고 가려고 그랬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따가기 이제 오른편 사진이 이따가기 다이스케입니다. 이따가기는 나중에도 우리 조선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한 그 연관을 맺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따가기한테 14일 편지, 8월 14일 편지에서, 만일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잃는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은 사이고는 뭐냐면요, 조선에 가면은 조선 사람이 자기가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일 거라고.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지금 안 하면 이 기회 없다라고 지금 사이고가 이따가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7일자 편지에는 조선이 일본의 사절을 분명히 죽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라 전체가 조선을 정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할 것이며,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근데 이게 그 몇 시간 전에 제가 기도 다카요시라는 사람이 같이 그 유신 3걸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정한론을 일으켰다라는, 그 원래 먼저 했던 게 기도 다카요시였어요. 지금 이와꾸라 사절단으로 미국하고 유럽 가 있는 그 친구인데, 이 사람 다 이제 절친들인데, 그 사람이 가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이제 사이고가 자기가 정한론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무장들이라서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은 무슨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큰 전환점이 없으면 올 때마다 꼭 전쟁을 일으키자 그래요. 나라를 통합시킨,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통합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전쟁을 일으킨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명나라를 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했겠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요인은 100년 넘게 일본이 전국 시대에서 200몇십 개 번이 수없이 싸우다가 자기가 무력으로 간신히 이제 눌러서 천하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천하 통일을 했지만 천하 통일이 말이 천하 통일이지, 조슈나 사츠마 같이 도요토미 뭐죠?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한테 뭐 오다 노부나가에 충성했던 베라벨 사람들 충성했던 번들이 그대로 있고 무장들이 있고 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대가 딱 끝났을 때 일본의 60만 대군이 세계 최고의 대포와 당시로서는 최고의 조총과 대포와 그리고 100년에 걸친 이 전쟁 경험을 가진 아주 지독한 군대들로 꽉 차 있는 나라죠. 이런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꼭 그럴 때는 옆에 나라를 군사들 뺍니다. 왜냐면 내버려두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그 영국에서 그 나중에 이건 또 제가 말씀드리게 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청교도 혁명이라는 걸 해갖고는 올리버 크롬웰이 뉴 모델 아미 신군대라는 거를 가지고 그때 이제 왕정을 타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뉴 모델 아미를 어디로 보내냐면 옆에 아일랜드로 보냅니다. 가서 카톨릭을 치라고. 왜냐면 역시 군대가 수십 년 동안 전쟁했던 군대를 갑자기 평화로 돌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봉건 시대에는. 요새야 뭐 이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옆으로 이제 빼는 거죠. 너무나 그 하나의 대표적인 이런 일들이 일본엔 비일비재했는데 또 하나가 그냥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1854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1853년에 그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 나타나서 이때 막 개국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1854년에 드디어 가나카와 조약을 맺어갖고 이제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개국을 반대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도쿠가와 나리야키라고 도쿠가와 바쿠후의 방계 집안이고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이 그 마지막 쇼군이 되고 그러면서 그 밑도번의 이 밑도학파, 그러니까 이 천황을 또 이렇게 올리는 학파의 태도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때 절대 개국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조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 중에 하나였는데, 공식적으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나한테 론인과 농부들의 막내 아들로 구성된 특공대, 3,400명의 특공대를 주면은, 내가 이들을 이끌고 미국에 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싸우면 당연히 다 죽죠.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장렬하게 죽으면은 미국인들에게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각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금 무사도 정신이 200년 도쿠가와 평화 때문에 다 썩어서 전쟁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다 죽고 내가 나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패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사도 정신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게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 언젠가는 독립을 되찾을 수 있는 거고 지정신이 돼서 찾을 거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사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왜 막내 아들들이냐? 로니는 이제 주인이 없는 낭인들이니까 이제 그렇고 막내 아들들 선발하는 이유도 이 특공대가 모두 옥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농부들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많은 집에서 막내 아들들만 뽑아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한론이라는 거가 아 사이고가 하는 이 정한론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무장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별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도 했고 기도 다카유시도 하고 이번에 이제 사이고까지 나타나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이고라는 사람의 그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사무라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이 많이 추앙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하게 고민을 하고 번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우선 사이고는 일본 최고의 아주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사무라이 이때에도 살아있을 때에도 추앙하는 사무라이였고 이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을 이끌고 바쿠후를 타도를 해서 왕정복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참 역사가 참 무섭고, 이 개인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냐가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냐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서 메이지유신을 일으켰는데,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날수록 가면 갈수록 사이고는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너무나 사무라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라이로서 사무라이를 이끌고 메이지유신을 했는데, 그 메이지유신이 결국은 뭐예요? 사무라이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개혁이라는 거는 혁명을 일으킨 세력이 자기 거부터, 자기 세력부터 해체시키는 게 그게 혁명의 성공 요인이라고 제가 뭐 말씀을 그때 그 세종이 불교 해체시키는 그런 거 예로서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자기를 도와서 혁명을 일으킨 세력을 해체시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배반이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사무라이를 없애는, 신분제를 폐지하면서 사무라이 계층을 해체시켜버린 거에 대한 굉장한 고뇌를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1871년에 회번치현. 그러니까 번을 없애고 현으로 바꾼다는 건 다이묘만 없애는 게 아니라 다이묘들 밑에서 녹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몇십만의 사무라이들이 없어지는 거죠. 같이 아예 그 계급이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근거 자체가 그 번들이었는데 그 번을 없애버리니까요. 다이묘들한테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이묘를 없애버리니까 사무라이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번치현, 그 다음에 73년에 징병제. 전쟁은 사무라이가 하는 거였었죠. 사무라이가 있는 이유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징병을 한다는 얘기 뭐냐면 사무라이 이제 필요 없어. 그냥 국민들 사이에서 징병을 해가지고 군대 만들어서 싸울 테니까 당신들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 진짜 이제 사무라이들이 부글부글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죠. 어? 우리가 목숨 걸고서 도왔는데, 특히 사이고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 지금 장군님 뭐 하시는 소리입니까? 우리 당신 도와서, 당신이 앞장서서 막부 타도하자 그래갖고 그 어려운 전쟁 갖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천황을 다시 모셔갖고 왕정복구했는데 지금 와갖고 우리를 옵센다니요? 지금 무슨, 어떻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싸운 겁니까? 이제 막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고 고향인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이 제일 그랬고요. 왜냐하면 천황 군대의 주축이 사스마군이었거든요. 사이고였거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거 토사구팽이다. 이거야말로 토사구팽이다. 전쟁에서 패한 사무라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건 뭐 그건 아주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깨끗하게 일어난 일인데,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은 사이고의 진두지휘에 눈부신 승리를 거둔 정예군들이었고,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요게 그때 실제로 제일 중요한 바쿠후군과 그 전투하는 도바 후시미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에서 직전에 그 사스마 그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이고 우리 대장님 앞장서시니까 나가서 바쿠후를 타도하고 조조조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도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고 본인이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정부의 책임자로서 굉장한 번뇌에 이제 휩싸이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러면서 그 이제 이건 역사학자들이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럼 왜 이때 사이고가 정한론을 일으켜서 가서 죽겠다고 했던가? 아마 사이고는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어쨌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이 또 가서 한번 조선하고 싸워가지고 왜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고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서 자기네가 그냥 사무라이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도쿠가와 바쿠후를 모셨는데 이젠 사무라이들이 그냥 천황을 모시면서 천황의 군대로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쿠후라는 이상한 체제를 따르는 사무라이가 아니라 천황이 친정하는 국가의 사무라이가 되길 바랬다. 그러면서 이 기가 오른쪽에 깃발이 이게 천조 뭐죠? 황태신? 저 글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천조 황태신 이랬는데 그 이게 이제 그 바쿠후군하고 싸울 때에 이 사스마 군대한테 천황이 내려준 깃발입니다. 너희는 천황의 군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기고 났더니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그래갖고, 사이고가, 이거 가면은 이거 정말 사이고 성격이나 물어봐서 정말 죽거나 전쟁을 일으킬 것만 같으니까 이제 산조, 산해돔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거 우리가 내릴 결정이 아니다. 이거 기다려야 된다. 이와꾸라 사절단 올 때를 기다려라. 그래갖고 이제 산조는 사실 그 전부터 이와꾸라 사절단이 2년 나가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정부의 핵심들이 나가 있으면은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기다려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내란이 일어나고 뭐가 바뀌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저 사람들 외국 돌아다니면서 사고방식 다 바뀌기 시작하고 전혀 딴 거 보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내부에서 일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산조 같은 사람은 아이 고만 좀 유학 다니고 1년 간다 그런 사람들이 웬일로 지금 2년째 다니느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73년 1월에 오쿠보 도시미치한테 사절단이 빨리 올 거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1월 19일 날에는 아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문을 보내서 빨리 돌아와라. 이제 고만 공부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이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 내부에서 또 기도하고 오쿠보 사이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역시 앞에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통합을 절대적으로 그 협력을 했다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전혀 딴 거를 보니까는 기도 같은 사람은 굉장히 미국과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그쪽을 그렇게 공부해서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고 오쿠보는 완전히 가갖고 비스마르크한테 혼빡 빠져갖고 프러시아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빨리 돌아오라 그런다고 하니까는 서로가 싸워가지고요. 언제 돌아갈지도 합의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따로따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오쿠보는 제일 먼저 해서 5월 26일 날 귀국을 하고 기도 다카요시는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더 다녀서 7월 23일 날 귀국하고 이와꾸라는 이토 히로부미랑 나머지 그 사절단과 같이 스리랑카, 사이공, 홍콩, 상해까지 거쳐서 9월 13일에나 들어와요. 그러면 오쿠보는 5월 26일부터 사실 들어와 있었으니까 정현덕 포고문이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이고가 나서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할 때 옆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오쿠보 다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오쿠보, 사이고가 유신 3걸 제일 중요한 셋인데 이제 사이고가 저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제일 자기네가 세 명이고 제일 친한 친구들이고 최고 혁명 동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와갖고도 가만히 있어요.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사실은 정한론을 먼저 일으켰었는데 2년 전에 이와꾸라사를 떠날. 근데 어쨌든 개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 태정관 회의에 가야 되는데 가문은 또 오쿠보랑 부딪힐 거니까 아예 안 가고 와갖고 귀국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안 하는데 이 이와꾸라라는 사람은 이제 이와꾸라 도모미는 귀족 공가 출신이고 황실 그러니까 천황의 가장 측근 오른팔로서 이 유신 3걸하고 협력을 같이 해서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이죠.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랍고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9월 달에 제일 늦게 들어와서는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정한론에 뛰어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무슨 정한이요? 군대를 일으켜서 옆 나라를 쳐들어간다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꾸라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 우선 제일 먼저 와갖고 옥구보가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옥구보는 그 당시 태정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다른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태정관에 있는 참의 자리는 사표를 냈었던.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옥구보를 우선 참의에다가 참이라는 게 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핵심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 직책입니다. 그 사람을 우선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사이고와 사스마의 동향이자 가장 친한 친구예요. 오쿠보하고 사이고는 어려서부터 죽마고예요, 진짜. 그래서 혁명까지 일으켜서 지금 나라까지 만든 둘인데 그 오쿠보를 결국은 오쿠보밖에 없다. 사이고의 정한 눈을 꺾어야겠는데 이걸 꺾을 사람은 사이고의 제일 친한 친구고 제일 정부에서 센 사이고 못지않게 힘이 센 오쿠보밖에 없다. 그래서 오쿠보를 참의에다 임명을 해요. 그랬더니 오쿠보가 어떡합니까? 나 못한다. 나 친구랑 지금 여기서 못한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의가 되는 순간 자기는 사이고를 반대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적이 되는 거고 평생 동지가 이제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와꾸라가 이또이로부미랑 가서 끝까지 설득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반대해줘야 된다. 친구는 친구고 이건 안 된다라고 이와꾸라랑 이또가 가서 계속 해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오쿠보가 마침내 참의직을 수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와꾸라하고 산조사네토미한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수락한다 라고 하고 아들에게 그때 보낸 편지에는 나 말고는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받아들인다.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는 영예로운 죽음이 될 것이다. 내가 죽은 후 아버지의 애국심을 이어받고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니까는 아무리 친구지만은 이거는 사이고하고 가서 이제 드디어 완전히 맞붙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죽는다.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서 아들한테 그런 편지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와꾸라는 소에지마도 참이에 소에지마 다네오미가 지금 방금 중국에 가갖고 중국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죠? 삼계국어들에도 안 하게 하고 그 외무대신으로서 진짜 놀라운 성취를 지금 거두고 돌아왔던 소에지마인데 소에지마는 정한론자예요. 그리고 사실 소에지마는 자기를 투명 정권 대신으로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사이고가 찾아가서 이건 양보하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던 사이였는데 이제 소에지마도 강력한 정한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와꾸라가 소에지마도 임명을 하고 오쿠보를 임명하면서 마치 정한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균형을 잡는 척하면서 중요한 건 오쿠보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또 동수로 이제 올린다고 해갖고는 그런 모습을 갖춰갖고 그 둘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정한파와 반대파가 완전히 이제 형성이 드디어 되고 뭐 이름들이 외우시기 힘드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전부 다 정한파들입니다. 이 중에 그 왼쪽 위쪽 요게 이따가키 다이스케 그 도사의 유명한 사무라이고 요게 이제 소에지마 방금 중국 다녀왔던 외무대신으로 그리고 이게 고토쇼지로 이 고토쇼지로하고 특히 고토쇼지로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줍니다. 조선의 개화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게 고토쇼지로. 그다음에 이제 에토 심페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그 외무 교육사 그러니까 법무상으로서 일본의 경찰 제도를 만들고 근대법 체계를 확립하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정한론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이와꾸라 도모미, 기도다카 요시, 오쿠보, 오쿠마시케 노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1813년 10월 14일 본격적으로 이제 정한론 논쟁이 태정관에서 이제 벌어지고 그때 유명한 그림 사진들이 이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숨 걸고 지금 마쿠프를 타도를 해서 새 나라를 만든 그 핵심 세력들이 그 목숨을 걸고 나라 세운 지 유신 성공한 지 5년 만에 목숨을 걸고 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혁명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견, 그러니까 사이거 같이 야 이렇게 완전히 근대 국가를 만들 거야? 나는 사무라이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개인적인 배신감, 그다음에 이제 권력 투쟁, 2년씩이나 외국을 떠나가 있었던 그 핵심 세력들이 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차지하려 그러면 2년 동안 권력 공백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누구 거를 다시 뺏어야 되고 이런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이제 얽히면서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이고는 그 회의에서 지난번 8월 달에 당신들 외국 가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을 동안에 내가 조선의 사절로 특명 정권 대사로 가기로 태정관에서 결정 내렸으니까 그 추인만 해라. 그대로 집행하자. 이제 이러는 거고. 오쿠보는 안 된다. 국내 문제부터 해결해서 안 된다. 산조 산해토미 제일 높은 태정관 대신이 이 사람이 영, 그러니까 물론 빨리 오쿠보 보고 돌아오라고 이와쿠라 오라고 했던 사람인데 우유부단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갖고는 반대 좀 해달라고 불러놓고는 또 거기 막상 자리에 가면은 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정했던 거기 때문에 사이고 말이 맞다. 그대로 보내야 되는데 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오쿠보가 그럼 나 그만둘래. 샤미즈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사표를 내요. 그러면 이 난리가 났을 때 그중에 또 차미 중에 하나 오쿠마가 슬쩍 일어나서 자리를 뜨려고 그러니까 오쿠마가 나중에 그 와세다 대학교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쿠마는 이제 하도 그러니까는 슬쩍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는 사이고가 당신 어디 가? 그러니까 저기 외국 사람하고 지금 만찬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그랬대. 그랬더니 사이고가 야 지금 참이까지 돼가지고 그래 겨우 이 중대사를 놀았는데 그럼 외국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냐고 또 호통을 치니까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또 앉아갖고 돼요. 하여튼 이제 격론이 지금 그래서 그날은 또 결론 없이 끝납니다. 10월 15일이 되니까 사이고가 이제 화가 나갖고는 그럼 내가 나 안 가 이번에 회의 그 다음에 편지는 대신 보내고 또 안 가요. 근데 산조는 또 사이고도 없는데도 또 사이고를 아직도 조선으로 보낸 결정 맞는 거 보내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고 그랬더니 10월 17일에는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이와쿠라 오쿠보 기도가 산조한테 사직서를 다 내고 우리 안 해 이제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서로 사직서 내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산조는 이제 중간에서 완전히 이제 정신 실제로 나중에 정신이 잃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때에 오쿠보가 정한론에 관한 의견서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전문을 그냥 다 실어버렸는데요. 한 번도 번역이 된 적이 없었던 걸 일본말 잘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번역을 해서 다 실을 수는 없고 너무 이제 긴 건데 제가 그걸 다 수록한 이유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논하는 그 사고의 수준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정말로 봐야 됩니다. 지금 40살들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이에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서의 그 논의의 깊이나 이런 게 지금도 저는 어디서 흔히 못 봐요. 그래서 이 와중에 사표를 내겠다고 던지고 회의를 안 갔지만은 앉아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썼는데 이제 그 축약한 거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 우선 오프닝이 이렇습니다. 무릇 국가를 다스리고 광토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이 숙려하고 널리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아감과 물러남, 취함과 지킴은 반드시 그 기세를 보아 움직이며 불가함을 보면 멈춘다. 치욕을 느껴도 참으며 의리가 있어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경중을 따지고 시세에 비추어 후일에 크게 기대하는 이유이다. 금한에 조선 사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직 급히 서둘러서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돌아보고 두텁게 살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취지를 아래에 들겠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글이 굉장히 긴 글들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유. 황상의 지극한 덕에 의해 천운을 만회하며 비상한 공과 업적을 세워 오늘날의 성대함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천황의 친정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가 68년에 쓰면 이제 지금 뭐예요? 이제 5년 됐다. 정부의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일단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등 실로 고금에 드문 대변혁이며 지금 수도의 상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미 그 일이 마무리 지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방 구석구석에 이르러서는 이 때문에 땅을 잃고 생업을 빼앗겨 크게 불만을 품은 도당들이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쭉 끝에 이제 넘어가서 혹은 반포된 법령의 의미를 오해하고 혹은 조세 증가하려는 것을 의심하여 변방의 어리석은 인민이 쉽게 고무되고 선동되어 소란을 일으킨 이래 이를 막지 못하고 선혈을 땅에 흘린 일이 이미 몇 차례나 되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밀란이 일어나고 있고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 오늘날 정부의 비용이 이미 막대하여 세입이 항시 세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환이 있다. 지금 계속 적자다 우리. 하물며 지금 재난의 시초를 열어 수만 병사를 외국에 보내면 하루에 거만의 재를 소비하고 전쟁이 오래될 때에는 그 비용 또한 막대해질 것이다. 혹은 중세를 거두거나 혹은 변제 보장이 없는 외치를 빌리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지폐를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돈 빌려오고 전쟁 자금 어디서 가져올 거냐. 지폐 발행하고 또 외국서 빌려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가 이미 500만 이상으로 상환의 방법에 있어서도 아직 확연한 예산이 없으며 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 출병의 일고로 인해 심히 목적의 차질을 빚어 불가능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심히 우려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 지금 정부가 여러 사업을 일으켜 부강의 길을 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은 수년 후를 기다려 성공을 기대하는 것으로 즉 해륙, 문부, 사법, 공부, 개척과 같은 여러 사업은 모두 일조일석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약간의 세월을 두고 순서를 밟아 그 성공을 거둔 것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 헛되이 정부의 심력을 허비하면 지금 창조의 사업이 전쟁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그 성공의 늦고 빠름을 논하자면 수십 년의 차이를 낼 것이다. 이번에 또 멈춰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재결하더라도 수십 년 잃어버린다. 후일에 이르러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잘 고려해야 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 아직 서둘러서 안 된다는 세 번째 이유다. 네 번째, 수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산업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우리가 아직 파는 물건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들였는데 우리가 뭐냐? 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럼 지금 어떻게 나라를 일으키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맞바꿔야 된다. 산업을 일으켜서 수출을 하고 지금 해야지 이게 되는 거다. 지금 호련히 전쟁을 개시한다면 국내 장정들은 징집되어서 근면하게 일에 종사할 뜻이 없어지고 따라서 국내 산물이 감소되며 또한 선함, 탄약, 총기, 군복 등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지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수출입의 비례에 큰 차이가 생겨서 국내의 피폐를 심히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조선과의 전쟁을 앞설러서 안 된 네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영국이 있어서 호시탐탐을 노린다. 자꾸 우리가 이러고 가면 러시아 금방 쳐들어온다. 우리 북방 영토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니냐. 여섯 번째 이유, 영국 절대로 가만히 안 둔다. 영국이 지금 세계의 최강국인데 영국이니까 과연 사이 좋은 것 같은데 영국이 인도를 잡아먹은 걸 봐라. 우리 까딱 잘못하면 인도같이 식민지 된다. 여섯 번째 이유. 이것도 이제 식민지 얘기입니다. 밖으로 외국에 대해 안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 심히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내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그들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는 구실로 현재 육지에 병영을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자신의 식민지를 보는 듯하다. 아직도 치외법권 그래갖고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영국법에 의해서 영국 판사들이 와갖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고 자기네 국민들 지킨답시고 지금 군대랑 해군이 맨날 나가사키랑 고베랑 와갖고 영국 프랑스 함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런데 이 거의 식민지 수준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빨리 불평등 조약을 갖다가 다시 개정을 하고 이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밖으로는 외국에 대해 안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 심히 부끄럽지 않은가. 또한 그 조약 개정의 시일이, 불평등 조약 개정의 시일이 이미 다 가까워졌다. 나라의 대신은 심사숙고하여 그 속박을 풀고 독립국의 체제를 다하기 위해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국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대신들의 책무 아니냐.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일곱 번째 이유이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이미 마지막이 이제 끝맺음을 이렇게 앞에 그래서 이미 조선과의 전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을 논했다. 여기서는 바로 조선을 정벌하는 것에 대해 논의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 그러면 이름에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진짜 우리가 한번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그럼 쳐보자. 어떻게 될 거냐? 조선이 우리의 국령에 개의치 않으며 방만하고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그러나 지금 군대를 보내 이를 정벌하는데 분명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특히 특명사절을 파견하여 그 접대의 태도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사이고가 자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뭐 그 전쟁 일으키면 되지 않냐 이런다. 지금 조선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것과 미국의 사절에 대한 행동을 보면 그 접대가 좋지 않은 것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지금 어차피 안 하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미국한테도 막 대하는데 그럼 가면은 당연하지. 이거 전쟁, 이거 사이고를 어떻게 하겠다. 따라서 사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먼저 개전 준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 준비하고 보내는 거지. 뭐, 이게 뻔한 일인데, 그러면. 그러한 때는 밖을 정벌하고 안을 지키는 군대를 적어도 10만 이상 모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역에 수반되는 수만 명의 정민을 소집하여 탄약, 총기, 선함, 운송, 그 외 가장 각종 막대한 비용에 대해 미리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를 대략 계산해보면 하루에 1만 양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전쟁으로 인해 즉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액수는 이런 액수를 아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전쟁 기간이 길어짐에 있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은 후 얻어 혹은 전국을 점령하거나 조선을 다 점령을 하거나 혹은 화해를 맺어 배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년간 항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조선에 요소를 지키면서 그들의 위약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전국을 점령하게 될 때는 조선 전체를 점령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불평분자들이 많이 생겨 사방에서 늘 소란을 일으켜 국토를 보유하는 날은 남은 날이 얼마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벌과 보위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아마도 조선 전국의 물품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부족하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의 뭐, 그 이제 러시아가 그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이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분개를 참아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절에 의해 일어날 바를 살펴보면 지금 특명사절을 보내서 그 접대가 만일 방만하고 무례하다면 이를 이유로 군사를 일으킨 것은 확연한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벌을 하여 그 죄를 묻는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만약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채에 관련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다른 일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인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며 기꺼이 사변을 일으켜 굳이 물러감과 나아감의 기세를 상세히 살피지 않는 것은 실로 양해할 수 없는 점이며 따라서 이 전쟁을 일으켜려는 논의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라고 작문에 그려서 보냅니다. 조목조목해서 보냅니다. 10월 18일 오전 반전파와 호전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산조산의 도미가 진짜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태종 대신 쓰러져 버려요. 이 편에 붙어서 딱 안 되니까. 그래서 메이지가 산조 집으로 가서 문병을 하고 문병을 한 다음에 이와쿠라의 사조로 가서 이와쿠라 보고 당신이 대신 태종 대신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논 하지 말란 얘기죠. 이와쿠라 보고 태종 대신 맡으라는 거는 산조 대신에. 그래서 우 대신이었던 그때 이제 우 대신 이와쿠라는 태종 대신 대행을 맡고 자신과 오쿠보 기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표는 제출해 놨는 거를 사표 수리 안 해버려요. 자기가 이제 태종 대신 됐으니까. 10월 22일 사이고 이따가키 에토와 고토는 이와쿠라를 찾아가 태종관 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와쿠라가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이와쿠라는 다음날 천황을 아련하고 사이고를 조선사절에 파견하는 8월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에토신페이가 이와꼬라가 산조의 대행이기 때문에 산조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항의하니 하면서 천황께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올리는 것은 불충이다. 가면 가는 거고 보내면 보내는 거 아니면 아닌 거다. 보내야 된다. 그게 원래의 결정이었고 당신은 산조의 대행이니까 그냥 대행으로서 그거를 이행하면 되는 거라 했더니 이에 이와꼬라는 나는 내 의견을 전임 태종 대신의 의견과 함께 올릴 것이다. 나는 내 견해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그랬더니 그때 최고의 검객이며 보신전쟁의 영웅 기리노 도시야키가 나중에 서남전쟁에서 그 사이고 다카모리랑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같이 그 자결하는 그 영웅 또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칼을 뽑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이와꾸라 목에 겨누고 하라 그러니까 이와꾸라가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고와 정한론을 지지한 참의들이 사표를 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와꾸라가 사표를 다 수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사이고, 사이고가 가운데 앉아 있고 수염 길게 그리고 요게 이제 요 그 귀족 그거를 하고 있는 이게 이와꾸라 도모미 태정 대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장군이죠. 근데 이와꾸라 끝까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황한테 가서 메이지한테 가서 회의록을 보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내정을 튼튼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쿠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메이지한테 합니다. 일본은 우선 국력을 키워야 열강들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왕정 복구를 이룬 지 4, 5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조선의 사신을 보내기 전에 우선 일본이 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사만 일어난다. 73년 10월 24일 날 바로 다음 날 메이지의 결정이 태정관에 도착한다. 정한은 무기한 연기다. 그리고 사이고 이따가키 에또 고또 소에지마의 사표는 수리한다. 그러면서 정한론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이고는 사실 이렇게 될 줄 알고 천황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이미 사스마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사스마에 낙향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무라이들이 모여드는 거죠. 사이고한테. 이러고 그냥 물러설 거냐 이러고 물러설 거니.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다시 사이고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세운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게 그게 유명한 서남전쟁이고 그게 사스마 반란이 되는 거겠습니다. 10월 24일 날 반전파 인사들은 오쿠마의 집에 모여서 앞으로의 정책을 논의하면서 데라지마문의 노리가 소에지마의 후임으로 외무경에 임명이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산업경에 오쿠마가 대전경에 가스가이신 해군경에 그러면서 이로써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한 정한론 논쟁은 막을 완전히 내립니다. 그냥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죠. 74년 1월 14일 날 퇴청 후 황궁을 나서는 이와꾸라가 자객들의 공격을 당해 부상을 이따가키의 추종자들인 자객들이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객들이 공격을 하고는 또 다 항복을 해요. 그 자리에서 다 이래서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와꾸라는 공격을 당했는데 어떻게 피해가지고 그 마차 문을 열고서 옆으로 떨어졌는데 마침 옆에 또랑 개천가가 있어서 그 개천 밑으로 떨어져서 아주 그 울창한 거기 있는데 떨어져서 발견이 안 돼서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가 화가 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잡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잡아들여갖고 다 처형하고 같은 시기에 사가 그 히젠 후쿠오카 나가사키 지역의 사무라이들이 정한론이 무산된 것을 품고 불만을 품고 정한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정부 허락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조선을 정벌하겠다고 하는 정한당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17일에는 이따가키 다이스케 고토 쇼지로 소에지마 다네오미, 에토신페이 등이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같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무사들이고 정한론에서 밀리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갖고 자유민권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소, 미국, 영국의 헌법 이론들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지금 이 오쿠보나 기도 이와쿠라가 하는 이런 정부 형태, 태정관을 통해서 하는 정부 형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 못하는 거니까 할 거면 제대로 자유 민권을 갖다가 다 보장을 하고 자유주의 헌법을 통해가지고 헌법 정치를 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역사가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가들이 됩니다. 일본의 최첨단 근대 정치 이론들을 이 사람들이 또 수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존황양의파, 그것도 정한론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보다도 더 빨리 근대화, 근대 정치를 하자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그 후쿠사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같은 그게 되면서 조선의 개화파들을 돕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돕는 게 아니라 조선의 개화파는 일본 정부의 마음에 안 들어서 정한론을 일으켜서 조선을 정벌하자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자유민권운동을 벌리면서 서양의 근대 정치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조선의 개화파들을 돕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에토 신베이, 이 법무경이 결국은 사가, 자기 고향인 사가로 가서 거기에 정한당에 가담을 해서 정한당의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가의 난, 1874년 2월의 사가의 난에 동참을 해요. 정말로 똑똑하고 너무나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상을 잘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법체계를 근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했던 에토가 왜 정한당에 들어가는가도 사실 아직까지도 역사학자들이 잘 설명을 못해내요. 옆에서 그렇게 말렸었거든요. 이따가키나 모든 친구들이 차라리 이 민선의원 설립 이거나 하자. 우리가 민선의원 의회 제도를 갖다 하는데 하자. 그래서 실제로 에토 신베이도 본인의 이름이 이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하자고 그런데 나는 고향에 가서 그 반란군에 가담하겠다. 그래서 반란군에 우두머리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쿠보가 군대를 그동안에 농민군 사무라인 없어졌으니까 농민군을 훈련시켜서 한 군대를 끌고서 가서 뭐 단숨에 이기죠. 사무라이 군대가 에토 신베이의 사무라이 군대가 한 번에 집니다. 그래서 에토가 정말로 슬픈 그 제 책에는 아주 그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어떻게 해갖고 숨어서 다니면서 사이고한테 가서도 도와달라 그랬다가 이따가키한테 가서도 도와달라 그랬다가 다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 부장 둘이서만 굉장히 외롭게 저 사진이 없나? 외롭게 그 숨어서 다니다가 결국은 경찰한테 발견이 돼서 압송이 돼갖고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 재판할 때에도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가 키운 사법경으로서 키운 사람이 그 판사를 해요. 근데 판사가 너무나 못되게 굴어갖고 에토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저기 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사형으로 나오고 그래갖고 사형에 처해져서 모기 효수가 돼요. 근데 이게 그 사진이 제가 너무 끔찍해서 못 가져왔는데 그냥 그 저기 뭡니까 저 위키피디아 그냥 에토 신베이 찾아보시면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4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급 사무라에서부터 올라와서 일개국의 법무경까지 돼서 가장 첨단 국가를 만들어 가다가 정한론에 들어가서 자기가 세운 정부로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동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참 그 드라마틱한 진짜 아주 슬픈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때는 아니지만 사이고가 고향에 낙향했던 사이고가 그때부터 이제 3년 후가 되죠. 3년 후에 서남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미리 다음 편을 예고해 드리면은 자, 그럼 요 때에, 그럼 바로 요 때에 1877년이요. 서남전쟁이면은 여러분 1876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저 일본하고 우리하고 강화도 조약이 때문입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쿠보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중국하고 수교를 먼저 맺고, 그리고 이제 조선한테 접근을 하려는데 사유고가 정한론을 일으키니까 정한론을 꺾고, 그 대신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면서 전쟁으로 안 가면서 결국은 조선을 개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쿠보의 계산대로 근대 조약을 통해서 중국하고 맺고 조선하고 근대의 조약을 맺어가면서 이 중화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하나 근대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고, 그 직후에 그 사이고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라이들이 몰려들어서 이러고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결국 가서는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역시 자기 중마고 오쿠보가 이끌고 오는 그 군대에 괴멸을 당하면서 그 가고시마 시로야마산 기슭에서 그 저기 자기 부관 네 목을 치락을 해갖고 이제 죽으면서 이 사이고가 그 삼거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이고가 죽은 그 해에 기도도 죽어요. 기도는 지병이 있어서 죽고, 유신 삼걸 중에 사이고, 기도, 오쿠보인데 사이고가 죽고 기도가 지병으로 죽고, 바로 다음 해에 사이고를 죽였다 그래서 사이고에 충성하는 사무라이들이 오쿠보를 또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유신 삼걸들이 다 50이 안 돼서 20살에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쉬운 눈 못 보고 삼걸이 다 쓰러지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미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무튼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정한론이라는 거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방향과 세력 균형과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정한론을 꺾는 거죠. 오쿠보가 정한론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정한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정한을 대내적인 이유 때문에 정한론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지만 역시 대내적인 이유 때문에 정한은 안 된다라고 해서 오쿠보가 꺾습니다. 기도 때도 꺾었고 이때도 또 꺾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한론의 가장 그 중요한 실체입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이때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일본이 도대체 무슨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일본이 무슨 문명을 채택해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헤매고 있고 자기네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해외 유학 갔다 와서도 잘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후쿠사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명개화론이라는 원칙을, 철학을, 비전을 딱 보여줍니다. 이리로 가는 거다 일본은. 그러면서 후쿠사와의 철학이 퍼지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사정, 문명론의 대략 이런 것들이 그 일본의 앞길을 이제 비춰주는 그 지침서가 되는 됩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